찾을 말씀 에스더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8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부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설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의 왕궁에서 들려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까는 듯하니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극하나니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받거든요.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오랜만에 보니까 까먹으면 안 되니까요. 앞에 내용을 잠깐 보면은 페르시아의 그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이 역사 기록물을 보는 데서 이 사건이 전환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라고 했죠. 자기 암살을 모면하게 해줬던 하만이 궁지에 몰린 채로 이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잔치 자리에서 왕후가 이 하만의 음모를 폭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은 게 아니고 꿰뚫어 죽은 겁니다. 꿰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만의 집을 왕후에게 준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집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런 하우스 같은 집이 아닙니다.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앞서 보았지만 이 하만의 재산은 엄청났습니다. 심지어 왕은 자기가 듣기에는 이 듣보자 같은 이런 민족, 그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까닭도 사실 그 하만이 은 1만 달란트 뇌물을 언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와서 다 잃게 된 겁니다. 그렇죠? 남이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후는 자신과 모르드게의 관계를 밝힙니다. 여기서 에스더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저히 숨겨왔어요. 모르드게가 자기의 사촌 오빠이자 양 아버지 같은 존재임을 철저히 숨겨왔는데 이제는 다 드러내고 밝힙니다. 모두 이 사실상 필요 없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숨겨왔는데요. 이제는 밝혀도 좋아지는 상황 아닙니까? 상황이 다 풀렸으니까. 다 드러냅니다. 예컨대 이제 왕의 암살을 막아준 이런 충직한 신하가 왕후의 친척이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큰 힘이 되겠지요. 충직한 신하가 자기와 또 혈연으로도 엮여 있으면 그 얼마나 믿음직하겠습니까? 이 정직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까발린다라는 뜻이 아니, 물론 그것도 정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이 지혜 없는 정직이 어리석게 사용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지 모릅니다. 이 정직하다는 게 있는 대로 다 까발린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장발장이 주교 집에서 은그릇을 훔쳐갔을 때요, 주교가 정직하게 아 맞다고 저놈이 도둑놈이라고 그러면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대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이야기 끝이지요. 주교의 정직함은요, 팩트 자체 있지 않았습니다. 그죠? 주교가 그 팩트를 이야기했습니까? 아니 난 준 적 없는데 저놈이 훔쳐갔네요. 용서와 사랑이 있었죠. 용서와 사랑. 용서와 사랑의 주교는 정직하니까 이 팩트 자체의 정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거예요. 사실 주교는 거짓말을 한 거죠. 팩트 자체로만 보면 저놈이 훔쳐갔습니다. 나는 준 적 없어요. 하지만 더 큰 가치, 용서와 사랑에 있어서 자기가 정직함을 발휘하니까 위대한 힘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요즘 아무나 보면 뭐 팩트체크니 팩트체크 하는데 그거 백날 해보세요. 사람들 서로 병신 만드는 것밖에 더 합니까? 우리는 사실 그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와 사랑. 용서와 사랑이라는 가치에 정직하게 되면 이 팩트 자체의 정직을 뛰어넘게 됩니다. 맨날 팩트체크 해갖고 그게 정직인 줄 알고 살아보세요. 다 비참한 삶 살아가게 됩니다. 서로 까발리는 삶, 서로 못 죽여갖고 안달인 삶. 제가 팩트체크 해갖고 사람 살리려고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죽이려고. 장발장이 보여주는 교훈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은초 때 가져가라 했는데 안 챙겨갔더라. 팩트 자체로 보면 철저한 거짓말이잖아요. 항상 인류의 위대한 일은요, 이 팩트 이면에 있습니다. 팩트를 뛰어넘는 존귀한 가치, 그걸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추구한 것이죠. 자기 뭐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모르드개의 관계. 이제는 뭐 그 팩트도 다 드러내죠. 자기가 추구한 가치는 뭡니까? 내가 팩트를 드러내면은 뭐 나도 위험할 수도 있고 또 때때로 나는 목숨을 부지한다 해도 우리 민족은 다 말살 당할 수 있다. 자기가 추구했던 가치는 죽으면 죽으리다 말에 다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민족의 미래를 추구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한 겁니다. 철저히 감춰왔던 거죠. 지금까지 군대 신병이 입영합니다. 제 예전에 그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요. 이 신병 아버지가 그 다른 부대 사단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신신당부. 이 아버지 참 괜찮은 아버지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신신당부였대요. 내가 사단장인 거 절대 말하지 마라. 아니 뭐 군대에서 자기 아버지가 사단장이면 군생활 다 끝났지요. 뭐 예. 예, 정직하게 군 복무 마치고 오라고. 아, 우리는 관계 비밀. 아들도 착했어요. 아들도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갔대요. 아들이 성실하게 훈련을 잘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다고 해요. 이 부자의 그 정신 상태가 얼마나 그 참 좋습니까? 속이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정직함입니다. 감추는 거 아니고, 그죠? 우리나라의 문제는 근데 어디 있냐니까요. 이런 그 부자가 참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드러내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사단장이지만 그거 말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잘 속이면 뭐합니까? 자대 배치 받고 가니까요. 이미 다 알고 있더래요. 지금 말 안 해도 예 이미 다 알고 있답니다. 예, 막 대대장이 막 떠발 떨고 막 아이고 우리 아드님 오셨다고. 예, 우리나라 정말 무서운 사회입니다. 그죠? 예, 감춰봐야 아예 알아서 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접대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 페르시아보다 더 무서운 사회입니다. 그죠? 감출 수가 없어요. 일단 1, 2절에서 보니까 에스더 가문은 살아남았어요. 그죠? 모르드개와 에스더. 졸지에 이 최고의 부자가 됐고요. 최고의 권력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조서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을 말살하라는 조서 자체는요. 왕궁에서 이제 사건이 지금 순식간에 진행되었다 뿐이지 전국 각지에 보낸 그 얼마나 늘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조서는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서부터는 다시 한번 에스더의 간청이 시작됩니다. 민족을 위한 간청이에요. 왕의 조서를 취하해달라. 취하해 주십시오. 취소해 주십시오. 왕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금호를 내밀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대답을 하겠다는 겁니다. 왕의 조서가 취소될 수 있어요? 취소될 수 없습니다. 왕은 너무 권위가 강하거든요. 권위가 너무 강하게 되면은 결국 그 권위의 원천, 출처자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권위가 강하다는 말은. 마치 쏟아진 물처럼 다시 담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 근데 영국에서 이 국민투표는 상당히 강한 위력을 가집니다. 민주주의의 뭐 꽃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 브렉시트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와서 뒤집기 어려운 까닭이 뭡니까? 이게 뭐 한 정당의 정책이나 뭐 정권의 방향이면 뭐 뒤집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권위에서 나온 결정이거든요. 국민 투표.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이거 뒤집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예컨대 대통령을 탄핵시킨 일, 뭐 국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하고 뭐 헌재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죠. 왜 그러냐니까 싫든 좋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거든요. 그 말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강한 권위에서 나온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결정을 되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국의 황제로서 자기의 말이지만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취하할 수가 없어요. 이미 자기 말, 자기 인장이 찍힌 조서가 전국에 다 내려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에 너무 강한 권위가 있으니까 말을 뱉은 자기도 그걸 컨트롤할 수 없는 겁니다. 예컨대 이 신약에 제대로 된 왕도 아니죠. 그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 분봉왕 헤롯만 해도요. 사실 막강한 권위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본인은 사실 세례요한을 죽이기 싫었는데도 이 본인이 찝찝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아, 세례요한 저 예언자를 죽이면은 뭔가 찝찝한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도 그걸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말을. 그러니까 결국 그 요한의 목을 쳐가지고 접시에 담아오지요.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권위가 너무 강하면.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조서를 다시 쓰라고 합니다. 다시 쓰는 것. 그래서 8절에 보면요. 유다인에게라고 해서 나오는데 번역을 사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유다인을 위하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을 위해서 조서를 다시 쓰라는 겁니다. 내가 취하할 수는 없다. 그런데 너희 원하는 대로 다시 쓰라. 너희 뜻대로. 나는 도장만 찍겠다. 그리고 8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전에 내린 조서를 취하지는 못하지만 새롭게 조서를 내리는 까닭이 언급됩니다.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라. 이 조서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철회할 방법은 없지만 전국 각지를 돌아가면서 철회할 방법은 없지만 내가 새 조서를 내릴 수 있다 이거죠. 먼저 내린 조서를 철회하지 못하고 새로 내립니다. 그 이 새 조서를 9절에 보면은 모르드개가 지휘해서 작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부터 조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조서 내용을 보면은 3장 13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 하만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거의 비슷한데 대상만 다릅니다. 당시 법의 특징을 볼 수 있어요. 당시 이제 이 중동 지방의 법을 뭐라고 하냐면은 동해 보복부급이라고 합니다. 같은 해에 대해서 똑같이 보복한다. 쉬운 말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시 그 고대 근동의 법의 특징이었어요. 이 받는 대로 갚아주는 것. 그러니 그 특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하만이 내렸던 조서의 내용은요, 사실 그 다 죽이는 거죠. 유다인을 젊은이나 노인, 어린이나 여자 할 것 없이 죽이고 도륙하라, 진멸하라, 그리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거였거든요. 지금 모르드개가 자기가 지휘해가지고 쓴 조서의 내용도 보면은 거의 똑같습니다.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대신에 뭐를 허락합니까? 처음에 자위권을 허락합니다. 민족의 자위권. 먼저 내린 왕의 조서를 취하할 수는 없으니 유다 민족에게 자위권을 허용하지요. 너희 목숨을 위협하는 자는 너희가 진멸하라. 엄청난 그겁니다. 내가 위협을 받으면 마음껏 살해할 수 있는 권한을 쥐어준 겁니다. 무서운 권한이에요. 우리 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지. 누군가에게 우리가 너 마음껏 살해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 얼마나 무서운 파워입니까? 그 사람 마음껏 죽일 수가 있어요. 예. 죽여도 죄가 아닌 거예요. 이런 조서를 내린다는 겁니다. 15절부터는 이 새로운 조서에 대한 이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모르드개가 이 새 옷을 입는 것은 총리 신분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광과 더불어서 하만의 조서를 무효화시키는 이 모르드개의 조서가요. 다 이제 전국 지방에 반포되고 환호하는 장면이 시작되죠. 그리고 이제 총리격의 이 신분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니까요. 유다 사람들에게는 이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서광이 비치는 거죠.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날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절에 보면요. 유다인이 그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유대인이 아닌데 이제 유대인이 되는 자가 많아졌다 이 뜻이거든요. 유대인이 되는 길은 이제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혈통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혈통적인 방법은 먼저 자기가 유대인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히브리어를 배우고요. 그 후에 이제 모세오경, 토라를 공부해가지고 유대인식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은 유대인이 되는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은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것은 이제 비혈통적인 유대인이 되는 방법을 언급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국적을 바꾸는 것과 이런 식으로 뭐 마찬가지겠죠. 그죠? 두 번째 방법은 혈통적 유대인이에요. 그냥 부모가 유대인이면 되는 거예요. 또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엄마가 이방인이다 이러면 유대인 될 수 없습니다. 혈통적으로 모계로 이렇게 계승이 됩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자녀는 자동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유대인이면은 그야말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말하는 것은요. 바울이 자기 부모가 둘 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유다인이 됐다는 것은 비혈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됐다라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축제의 날이 많아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요 우울한 소식보다 기쁜 소식이 사람을 살맛나게 만듭니다. 그럴 때 마치 페르시아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은 듣보잡과 같았던 이 소수민족, 유다민족들이 이렇게 되고자 했던 것처럼요. 기독교인이 되고자 합니다. 신자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울한 날을 만들어주시는 것 아니라요. 사실 축제의 날을 준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울한 날이 오는 것 같았지만 사실 이 말은 축제의 날을 위한 그 배경이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교회 왔는데 맨날 슬픔만 있고 우울함만 가득하다. 그거 누가 옵니까? 그거 누가 매력을 느낍니까? 다들 기뻐하고 싶잖아요. 예, 마지막 17절에 보세요.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아예 명절로 삼으니.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자주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물론 환자들을 위로하고요. 환난 당한 자를 돌아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궁극적으로는 즐기고 기뻐하여서 잔치를 베풀고요. 그 날을 명절 삼고 싶은 날도 참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살맛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기쁜 날. 교인이 살맛나야 목회자가 살맛나고 목회자 살맛나야 교인들이 살맛나지요. 그리고 교회가 살맛나야 신자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맛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기쁨 맛입니다. 기쁨에 대한 소망. 내가 지금은 억울하고 우울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곧 명절 삼고 싶은 날을 선사해 주실 거라는 그 기다림,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지막은 지금 축제거든요.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고요. 또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어서 그날 아예 명절 삼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명절이 지금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오늘날까지 내려오죠. 불임절. 유대인들이 크게 즐기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늘 주님 안에서 이런 기쁨의 날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주어진 상황들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갈보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또 마침내 주님 즐겁고 기쁜 날을 선사해 주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인생 가운데 어둠의 순간들을 지나갈 때가 있지만 주님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큰 기쁨의 날이고 명절 삼고 싶은 축제의 날임을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러한 기쁨의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누리며 즐기면서 우리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